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고하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나온 간증인데요. 언젠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에 대한 간증을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70세가 넘으신 선교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워낙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선교지에서 있었던 흥미있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실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모두가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나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다가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제가 무슨 선교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내면의 삶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닮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면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죠.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마는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간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횟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에 출발을 해서 언덕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800m 정도 되는 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라틴으로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서 더 이상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바로 곁에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언덕을 올라갔죠. 예수님께서도 겨우겨우 그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가 되기까지 즉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딱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통스러워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순간이었지만은 꼭 필요한 말씀 7가지를 힘을 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됨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됩니다. 제6시가 됨에 즉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죠. 까지 계속하더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때 일식이 일어났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식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현상이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빛이 비추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주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그 태양빛이 3시간 동안이나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돌이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외면하고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캄캄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숭칙스러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해졌고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죠. 하늘이 캄캄해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 엘리 하면요 히브리어로 엘리 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을 했는데 아람어로는 엘로이라고 합니다. 나의라고 하는 것이 오이가 나의 이러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러죠.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로이 엘로이와 엘리야 발음이 비슷하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고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선지자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도와줄 수 있도록 아마도 요청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갈대에 꿰어서 아마 갈대에 머금게 해서 예수님의 입에 넣고 후 불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죠.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군병들이 포도주를 주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는 통증을 무마시킬 수 있는 알코올 작용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고통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왜 신포도주를, 이 신포도주는요, 그게 식초와 같아서 그거 마시면 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목은 더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숨기기 직전에 왜 그 신포도주를 받아서 마셨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초가 바로 신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초와 같이 그 휘발성이 강한 마시면 더 목마름이 있는 그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신포도주를 삼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한마디로 당신의 그 생애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산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다 지불을 했다. 성취했다.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끝을 내었다. 계산을 끝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신경을 쓰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했을 경우에 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아무 후회 없이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연세가 지긋해지면은 이제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후회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정말로 잘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수고 많았다고, 네가 정말로 잘 살아왔다고, 좋지 못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정말로 잘 달려왔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다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상 7연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서 쥐어짜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했으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살아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죽을 때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을 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이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숨지시자마자 일어난 놀라운 현상 하나가 있고 마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이에라고 하는 단어를 맨 앞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이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일어난 일을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결과로서 일어난 일, 그럼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난 이후에 죽으셨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휘장을 찢는다면 아래에 서서 저기 높이 달리는 휘장을 찢는다면 잡고 찢는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질 겁니다.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찢는 것이 아니라면 손으로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잡고 이렇게 찢으면 밑에서부터 갈라지겠죠. 근데 이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즉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딱 죽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뜻이 휘장을 찢으셨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이죠. 이 휘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두껍게 드리워져 있던 담이었습니다. 그 담은 휘장 천으로 되어져 있었지만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한 사람도 불완전했었죠. 단순한 철로 되어 있는 아주 돌로 되어 있는 무거운 단단한 그런 담은 아니었고 단순히 천으로 되어 있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천이었지만은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넘어가면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씻고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지내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에 치마를 입고 들어갑니다. 치마 끝단에는 방울이 달려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발목에는 줄을 묶어서 바깥에서 젊은 제사장들이 그 줄 끝을 잡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있는 지성소였죠. 잘못하면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시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면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줄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그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 지성소는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두려움의 장소였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하죠. 그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무서운 자리였고 그 자리는 아무나 나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담이었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뜻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내게로 누구든지 나아오라 그 말씀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담대하게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담대하게 이 단어 헬라어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뻔뻔스럽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한 얼굴로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죄를 지어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뻔뻔한 얼굴이라고 할지라도 그 얼굴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아래에서부터 찢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찢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찢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습니까?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이 휘장을 찢으시는 것이었는데 왜 찢으셨습니까? 누구나 다 나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멋지게 보란듯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이 지옥처럼 변하면은 얼마나 살기 어렵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곳이 천국처럼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죠. 이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가정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온전히 운행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살려라.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가정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가정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면은 모여서 또한 거대한 교회로 또 모여서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의 처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정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교회를 부흥의 처소로,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아직 연륜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는 용지를 1년 52주 52번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가장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가장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으신 이유는 내가 찢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달려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은 사실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의 재물을 다 받아서 먼 나라에 간 그곳에서 창기와 함께 그 많은 재물들을 다 소진해버린 완전 거지가 된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면은 거지가 됩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흥청망청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그 영적인 거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비참한 거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성도의 결말은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만약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은 나를 과연 이전의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주실까?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 중에 종 중에 한 명으로 봐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불효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이 당자, 그가 주저주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완전히 냄새가 나고 돼지 지엽 열매를 겨우겨 그것도 먹지 못하며 돼지 치다가 온몸에 냄새나는 그 몸을 가지고 집으로 주저주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죠. 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먼 거리에서 보면은 내 아들인지 거지인지 그 분간 안 됩니다. 그냥 거지로만 보이죠. 몇 년간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었는데 저기 나타난 그 꼬락서니를 보면은 그건 내 아들이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딱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나타난 웬 거지를 보면서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사랑이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오는 것 딱 보고 멀리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행동은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걸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막 숨이 차도록 막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기에 내 아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서 무작정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이었지만은 아버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에 꼭 안고 그리고 입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휘장을 위에서부터 다 찢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올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신 것이죠. 비록 지금 상황은 모이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힘들어도 더 자주 모여야 한다. 힘들어도 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물론 우리 모일 때에 철저하게 방역을 다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옆에 마스크 쓰고 있었던 우리의 성도들은 아무도 확진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주 모여야 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도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죠.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 교회를 나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하루에 세 번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잠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을 하실 것이고 두 팔을 벌리면서 여러분을 가슴에 꼭 안아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